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한 자가 또 단에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전할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옵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의 함께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바울의 설교인데 우리가 16절에서 41절까지가 그 바울의 설교인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지적하였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것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기시키고자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또 18절에 보면 저희 소행을 40년간이나 참으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사사들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다음 절부터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이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들의 가장 큰 그 배역함,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자신들을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을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패역한 요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그 고난들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21절에 보면 저희가 왕을 구했다고 했는데 왕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 백성들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는 땅인데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이방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허상뿐인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치 못한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었거늘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이 역사들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 때부터 그 전이라고 해야겠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품고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서 시집 장가갈 만큼의 성년으로 키워놨는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배역하였을 때에 그 죄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왕을 구한다면 내가 왕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40년간의 그 결말은 길보아 전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을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의 왕 사울 또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역한 요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일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다윗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최고의 강성함을 누리게 되죠. 감히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제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 때에 그 전에 사울 때는 없었던 왜 다윗 때에 이와 같은 강성함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또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어느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 그 지구상에 있는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살아있는 그 삶의 그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를 볼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 당연한 결과였고 다윗을 통한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성공과 실패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여전히 다윗 이후에 솔로몬 또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원인이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설교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합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왕을 만나기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돌이켜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인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 요한의 때까지라고 할 때의 그 헬라어 전치사는 그 사람을 포함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은 구약의 그 마지막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서 그 유래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 사회 가운데 그 유대교 가운데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그 정결 의식을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의식적으로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화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도 않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 정결 의식은 깨끗게 하는 이 의식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너희들은 더럽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 가운데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있었어요. 정결 의식에서의 그 세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인 너희들의 메시아를 만나기에는 전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인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비극을 그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지적은 바울만의 지적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의 설교 가운데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더더욱이나 27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열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조그만 성경을 넣고 다니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써붙이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고 외웁니다. 그리고 훌륭한 랍비들은 그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높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나옵니다. 교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은 그 비극을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참 뼈아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너희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지 않느냐. 그러나 듣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들을 하지만 뭐 5년, 10년씩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떻게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의 변화가 없느냐? 너 본인 자신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은 것입니까? 1년에 52주지 않습니까? 그럼 5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신앙의 많은 진보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가지고 다닐 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그것을 암송할 줄도 알지만 자신들이 읽은 내용을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지자들이 지적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그 중심을 맞추고자 했던 그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서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겠죠. 바울이 성경이라 했을 때, 바울이 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채 읽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요 근래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 랍비로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크리스찬이겠죠. 이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랍비의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줬을까 해서 그 규율로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이 일어났냐면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메시아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대교의 그 오랫동안의 그런 삶을 다 정리하고 부모에게 나는 이 유대교를 떠나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해서 크리스찬이 됐고 지금 목사가 돼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약의 많은 일들을 행하실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그 고난을 기록한 시로 유명합니다. 그 시편 22편에 1절부터 보시면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것을 이 시편에서 예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시편 22편 16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찌른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형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처형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2편에 보면 분명히 내 수족을 찔렀다고 십자가형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사형 방법인데 메시아가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놀라운 메시아의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읽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전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이 주중에 묵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이 되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기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묵상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제가 그 월요일부터 아마 수요일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주일에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억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유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죄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이 죄의 사함이 가능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마치 그 서부를 여행하는 것 같아요. 서부에 보면 참 웅장한 그런 대자연의 경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놀라지 않죠. 처음에 갔을 때는 와,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닌 이상 이제 감탄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사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경치죠. 어마어마한 경관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무덤덤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상태예요. 그 하나하나의 그 진리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실증을 낸 적이 없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설교할 때에 그는 결코 지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도 이미 그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진리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6절, 예레미야 33장 16절이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로움이라. The Lord is my righteousness. 여호와가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미 예레미야가 3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00년 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였던 이 설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고난들과 환난들을 경험하였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이 엄청난 은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심령을 사로잡았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맛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감격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 있거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